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선 경찰에 군사용 장비들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배치된 무기와 장비들에 대해서도 엄격히 통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경찰 등 사법당국의 군사 장비 사용 논란은 지난해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비무장 상태의 흑인 청년이 백인 경관에 총에 맞아 숨진 사건 이후 가열됐습니다. 당시 비판론자들은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완전 무장을 하고 장갑차까지 동원하고 있다며 반발했었습니다. 백악관은 정부가 더 이상 경찰에 장갑차나 50발 이상의 탄창, 유탄 발사기, 총검, 군복 등 군사 장비들을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18일 오후 뉴저지주 캠든에 위치한 경찰청 본부를 방문해 군사 장비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18일 고려대학교를 방문해 가진 연설에서 사이버 범죄에 단호히 대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케리 국무장관의 이날 사이버 공간과 사이버 안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인터넷과 사이버 안보 문제는 미한 양국 정상들이 오는 6월 워싱턴에서 만날 때 가장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케리 장관에 이어 사이버상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소니 영화사 공격을 언급하며 이런 사이버 범죄나 공격에 대해 여러 형태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한편 케리 장관은 앞서 이날 미한 외교장관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양국 간 공조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8일 오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한 반 총장은 2년여 만에 고국인 한국을 방문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해 한반도 평화 안정과 한국의 국제사회, 평화 안정, 개발에 대한 기여 방안 등을 광범위하게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반 총장은 4박 5일간 한국에 머무르면서 세계 교육 포럼 등 유엔 관련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워싱턴과 뉴욕을 오가는 엠트랙 열차 북동부 노선이 18일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이날 첫 열차는 새벽 5시 30분 뉴욕을 출발해 워싱턴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첫 차는 이어 예정 시간보다 14분 늦은 6시 7분에 필라델피아역에 도착했고 이곳에서 30여 명의 승객들이 탑승했습니다. 철도역에는 마이클 뉴터 필라델피아 시장도 나와 승객들을 배웅하며 열차가 다시 출발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암트랙 측은 지난 12일 발생했던 탈선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열차를 더욱 안전하게 운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방 교통규제 당국은 암트랙 측에 사고 부근을 오가는 열차들에 대해 속도 제한 장치 사용을 확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사고로 지금까지 8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친 가운데 아직도 20여 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중 5명은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라크 내 이슬람 시아파 민병대들이 18일 수니파 무장 반군 ISIL이 장악한 서부 도시 라마디 외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날 하이데르 알라바디 이라크 총리는 ISIL이 라마디 장악을 선포하자 시아파 민병대들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전날 라마디에서 퇴각했던 이라크군과 민병대가 라마디 동부 외곽에 재집결한 것입니다. 이라크군 당국자들은 VOA에 이는 ISIL이 수도 바그다드로 진격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라고 밝혔습니다. ISIL은 지난 15일 자신들이 라마디를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 관리들은 라마디에서 지난 사흘간 벌어진 전투 과정에서 500여 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탈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뉴스 이주원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5월 19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임시 진행을 맡은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주원 캐리 미 국무장관과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이 어제 서울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 정권의 위협에 대한 확고한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Security concern that we share together is North Korea.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을
북한 당국이 시은영철 총살 첩보 공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연일 거세게 비난하자 한국 정부가 대남 비방을 중단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북한 스스로 그 자신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말해주는 것 같아 안타까움마저 느낍니다.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를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방글라데시 희은지 식당이 불법적으로 술과 약품을 팔다 희은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화요일인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중부지방부터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북부지방은 밤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천둥, 번개와 함께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내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서해안에 약하게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1m, 먼바다는 1.5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간의 외교장관 회담이 어제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양측은 북한 정권에 잇따른 위협에 대한 확고한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전합니다.
존 캐리 미 국무장관과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18일 서울 외교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와 미한 동맹의 현안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고 밝혔습니다. 캐리 장관은 북한의 도발과 핵 프로그램에 대해 두 나라 사이에는 전혀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Security concern that we share together is North Korea. Let me underscore. There is no daylight, not an inch, not a centimeter.
캐리 장관은 가장 큰 안보 우려 사항은 바로 북한이며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을 계속 추구하고 있으며 약속을 어기고 위협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도 북한으로부터 위협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미한 간 고위급 회담에서의 대북정책 공조와 연합 억지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하도록 중러를 포함한 5자 간의 긴밀한 협력 하에 보다 강력한 압박과 보다 적극적인 설득 노력을 병행하여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캐리 장관은 특히 북한이 위협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고 무모하게 국제사회와 유엔의 제재 조치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북한과 김정은 제1위원장을 설득할 방법을 찾고 있지만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해선 안 되며 북한 지도부가 핵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그러나 북한이 모든 합리적 방법을 찾으려는 손을 거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It continues to pursue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It continues to break promises and make threats.
캐리 장관은 미사일 시스템이나 핵무기 추구는 위험한 방향이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은 또 다른 도발적인 사례로서 유엔과 다른 모든 국제 기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행동과 연계가 있으며 말도 안 되는 핑계로 공개 처형 같은 숙청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ir behavior is against all notions of conscience, all standards of behavior anywhere in the world.
캐리 장관은 이 같은 사례들에서 북한이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세계에서 가장 없는 나라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사안으로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이와 함께 미일 방위 지침과 관련해 개정 과정에서 한국과 오랜 대화를 거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은 국제법에 위배되거나 한국이 승인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편 캐리 장관은 어제 고려대학교에서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김정은 정권처럼 은밀하게 사이버 공격을 자행하는 나라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을 방문한 존 캐리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과 같은 사이버 공격 국가들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18일 서울 고려대학교에서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행한 연설에서 국제적으로 사이버 공격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사이버 공격 국가들에 대해 국제사회가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며 북한을 일례로 들었습니다.
Th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n officials earlier this year are one example of the use of such a tool.
캐리 장관은 소니사 해킹 등 북한의 도발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응해 올해 초 북한 당국자들을 겨냥해 취한 제재들은 미국은 물론 동맹국들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또 북한 등 일부 국가들의 자국 내 인터넷 통제도 비판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북한 등 일부 국가들이 비판자들을 침묵하게 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제하고 있고 나아가 통제 기술을 수출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is at the exact opposite end of that spectrum.
캐리 장관은 21세기의 세계는 인터넷이 시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믿는 정부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인터넷을 제한하는 정부로 나뉠 것이라며 북한은 미국이나 한국과는 반대로 인터넷 보급률이 가장 낮고 중앙정부의 통제가 가장 극심한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어떤 정부들은 인터넷을 사용해 자신들이 싫어하는 글을 쓰는 운동가나 언론인을 억압하고 외국에 있는 비판자들까지 위협하려 하고 있다며 중국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터넷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이처럼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사이버 문제가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릴 미한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캐리 장관은 또 미국이 수집하는 정보는 미국과 동맹국을 위한 것으로만 사용되고 억압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가안보국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제기된 미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 활동에 대한 비난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캐리 장관은 지난 2013년 취임 이후 해마다 한국을 방문해왔지만 대학에서 강연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당국에 대남 비방과 중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북한 정권이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총살 첩보 공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계속 거칠게 비난한 데 따른 건데요. 전문가들은 현영철 부장의 숙청은 확실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입니다.
한국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한국 대통령에 대한 인신 공격을 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 대통령에 대한 저열한 비방 중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화 상대방의 지도자에 대한 예의는 물론이고 반여성적이고 반인륜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은 북한 스스로 그 자신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말해주는 것 같아 안타까움마저 느낍니다. 북한은 이러한 저열한 비방 중상을 즉각 중단하고 자기 내부를 스스로 돌아보기 바랍니다.
이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전국연합근로단체 대변인이 18일자 담화에서 동족을 헐뜯고 비방을 해도 정도가 있는 법이라며 박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역시 편집국 성명에서 박 대통령이 공포 정치를 운운하는 등 최고 존엄을 훼손했다며 무력 대응까지 경고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북한의 이런 강도 높은 대남 비난이 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대남 관계에 있어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선전을 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악재들이 이제 늘려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관계 개선의 어떤 의지 이런 것보다는 대치와 긴장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군을 정당화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원칙을 한 번 더 내세우고 그게 또 대남 우위를 가져갔다는 어떤 정치적인 선전의 요소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걸 더 주목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편 북한 매체들은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국정원의 현 부장 숙청 발표를 비난만 할 뿐 관련된 직접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최근 공개된 기록 영화에선 현 부장의 모습이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숙청한 간부의 모습을 비교적 빠르게 삭제해온 것과 비교할 때 현 부장의 모습이 숙청 열흘이 넘도록 기록 영화에 계속 등장하고 있는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군부 내 사기 저하를 우려해 현 부장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영철 관련된 부분이 주민들에게 알려지게 될 때 북한 내부의 유언비어나 또 군부 내의 사기 저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북한에서는 지금 현영철 관련된 직접 언급은 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용석 박사는 북한 매체들이 최근 현 부장과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으면서 이것을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 대북 비난으로 몰아가는 상황을 볼 때 현 부장이 숙청된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 부장의 숙청 관련 첩보는 관계 기관 간에 공유된 것이라며 북한이 계속 현 부장을 기록 영화 등에 등장시키는 이유에 대해선 정부 차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민입니다.
네,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숙청은 한국국가정보원이 지난 4월 30일에 보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죠. 하지만 북한 당국은 아직 현영철 숙청과 관련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간엔 현영철 숙청과 관련해 강인덕 전 한국통일부 장관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에 노시창 기자입니다.
강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북한 군부 서열 2위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지난 4월 30일에 처형이 됐다고 한국의 국정원이 밝혔는데요.
예예.
이 현영철이 처형된 것을 확실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직도 구체적으로 북쪽에서 발표를 나온 게 없으니까 아직도 그렇게 명백하지는 않지만은 지난 5월 15일 날 그 110군부대라고 할까 신창에 있는 그 양호장을 저 김정은이가 방문할 때 현영철이가 수행하지 않았어요.
네.
그것을 보면은 숙청되지 않았나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죠.
네. 그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하고 있는데 뭐 회의 중에 졸다가 또는 뭐 말대꾸를 했다가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숙청 이유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라고 할까 불경죄, 저기 유일 영도 제재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이라는 것이 북쪽에 있기 때문에
네.
김정은에 대한 절대 권력을 숭배하지 않는 그런 것은 이제 숙청의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나로서는 이 현영철이가 2010년 9월에 대장으로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네.
상당히 중요한 포스트 있는 사람이죠. 뭐 인민무력부장도 담당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근본적으로 그 김정은이의 인민군 군대에 대한 정책에 다소 불만을 갖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불만이라는 건 역시 군이 그 동안에 그 외화 사업, 외화 보리 사업 같은 거를 독점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군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던 일부를 그 정 당으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인민군대의 그 물자 보급이라고 할까 이런 조달 문제가 신통치 않아서 특히 그 김장성 비기가 있을 때는 연료를 석탄을 중국에 너무 많이 수출을 해서 동사 상태 얼어 죽을 정도로 인민군대 병사가 추웠다고 하거든요.
네.
지금은 아마 무슨 뭐 각종 사업을 전개하는데 인민군대가 동원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물자가 비축되지 않고 군사용으로 돌릴 수 없게 되니까 이런 데 불평이 있지 않았나 그런 그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반당, 반혁명 또는 군벌주의 최고 전함에 대한 불경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달 수가 있겠죠.
네. 일부에서는 그 올해 31살인 그 김정은으로서는 이 아버지뻘이 되는 또 그보다 더 나이가 많은 그런 그 당 간부나 군 장성에 대해서 일종의 자격지심이 있었지 않나 이런 추측도 해보는데 이런
그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 후계자로 임명될 때는 선대 밑에서 근무했던 그 간부들, 노 간부들을 옆에 있는 것이 좀 귀찮죠. 잔소리 많고 뭐 정책에 대한 비판도 하는 것 같고 또 경험도 부족한 본인으로서는 그 어른들을 모시기가 거북하고 하니까 제거하는 건 당연하죠. 제거하는데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하느냐. 근데 지금 너무 빨라요. 지금 김정은이가 하는 숙청이. 그리고 네. 너무 가혹하고.
보도대로 그 처형하는 방식이 대단히 잔인했고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은 수를 그렇게 숙청 내지는 처형을 하다 보면 이 최고 지도자와 간부 간의 신뢰 관계에 그 많은 손상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하죠. 이거 지금 처형 방법이 그 옛날에 그 스탈린 시대 1930년대 그때 그 소련에서 숙청했던 그보다 더 가혹하거든요. 지금
네.
뭐 인원이야 뭐 소련의 인구가 많은 데니까 뭐 1,500명 가운데 체포한 게 한 1,500명 되고 1,500만 정도 되고 그래서 숙청된 사람이 한 200만에서 300만 된다고 하니까 뭐 숫자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데 처형 방법이 가혹하다는 거죠. 그 총살형에 처하면 되는 건데 그것은 무슨 뭐 고사총 같은 걸 동원됐다든가 지금 들리는 말로서는 화염방상기까지 동원해서 다 쓸어버린다고 하니까
네.
이게 말 그대로 공포정치죠. 이런 식으로 밑에 사람들을 통제한다고 그래서 이 공포정치 하에서는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 안 하겠죠.
네.
뭐 건의하는 것도 없을 거고 그래서 예스맨이죠.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겠지만은 속에서는 얼마나 그 좀 공포심이 떠올면서 불평이 많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신뢰가 구축될 수가 없죠.
자, 이런 북한의 공포정치가 앞으로 남북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저는 많이 미치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 걸 자꾸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북쪽에서는 자기 김정은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데도 있지만은 나는 언제나 남북 대화를 그동안에 전 700여 회 남북 접촉을 하는 과정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상대방이 안정되지 않으면은 남북 대화가 안 돼요. 불안할 땐 안 되거든요.
네.
지금 이런 숙청이 계속된다는 것은 아직 김정은의 그 체제가 안정되지 못했던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때는 자기 자신이 불안하고 남북 대화 같은 거 남한과 접촉을 할 때 그 황색 바람이라고 할까 해독 사상
네.
이런 것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뭡니까 남북 대화를 북쪽에서 스스로 견제하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상당히 남북 대화가 경색될 가능성이 있죠.
네. 과연 올해 1년 동안에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십니까?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진 않아요. 지금 북쪽이 19개의 경제특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밖에서부터 이제 그 투자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에게 대해서 여러 가지 뒤쪽에서 뒤쪽 경제인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말에 의하면 우리 삼성이라든가 SK라든가 현대라든가 이런 대기업이 북쪽의 중요한 곳에 직접 투자해 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이 들어가고 있지만은 이런 상황, 이렇게 불안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남북관계 그 북쪽의 경제를 정상화하는데도 많은 지장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럴 경우에 북한 동포의 그 뭡니까 이 불만,
네.
혹시 어디서 터질지도 모르니까 이것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밖에의 긴장을 조성해서 그걸 안으로 끌어들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NL선 우리 서해 해상뿐만 아니라 북쪽에서 지금 하지 않고 있는 뭐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발사든가 혹은 우리에 대한 도전 무력 도전이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 걸 하기 시작하면 남북 간의 관계는 대단히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되죠.
네, 장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의 숙청과 관련해서 강인덕 전 한국통일부 장관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노시창 기자였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BOE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반도 시각 새벽 4시 26분 30초를 막 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임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지만 북한 당국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어제 지난 금요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를 통해 오는 20일 공동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를 제안했지만 북측이 통지문 접수를 거부해 구두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은 분위기가 아니라면서 통지문 접수를 거부했다면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개최를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해 12월 이후 4차례 남북공동위 개최를 제안했지만 북한 당국은 번번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방글라데시 한 북한 식당이 술과 약품을 허가 없이 팔다가 당국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런 불법 활동을 하다 현지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보고돼 현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글라데시의 북한 식당 평양관이 술과 약품을 허가 없이 팔다 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글라데시 현지에서 발행되는 프로톰 알로 신문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세관 조사국과 경찰은 15일 오전 수도 다카의 바나니 지역에 있는 평양관을 수색했습니다. 당국은 식당에서 맥주 94캔과 위스키 10병, 북한산 비아그라 210알을 압수했습니다. 비아그라는 남성들의 발기부전 치료제입니다. 방글라데시 당국은 식당 관계자 한 명도 체포했습니다. 세관 조사국의 모이눌 칸 국장은 이 신문에 평양관이 술을 불법적으로 팔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주민 대부분이 이슬람교 신자로 정부의 허가 없이는 술을 판매하거나 보관할 수 없습니다. 칸 국장은 북한 대사관 관계자가 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며 대사관 측이 이날 수색을 방해하려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칸 국장은 또 방글라데시 외교부에 이 사실을 통보할 것이며 체포된 사람에 대해서 사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지난 3월에도 현지 대사관에 근무하는 북한 외교관이 불법 활동에 연루돼 추방됐습니다. 27kg의 금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것입니다. 방글라데시 당국은 싱가포르를 출발해 방글라데시로 입국하던 손영남 경제참사관의 가방에서 총 27kg 무게의 금괴 170개를 적발했습니다. 이 금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4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 참사관은 당시 자신의 가방 내부를 보여주길 거부하다 공항에서 10시간의 조사 끝에 외교관 면책특권으로 풀려났고 금은 압수됐습니다. 방글라데시 외교부는 즉각 방글라데시 주재 리송현 북한 대사를 소환해 강력 항의하고 손 참사관을 추방하도록 통과했습니다. 그러면서 본국에서 손 참사관을 기소하고 관련 후속 조치를 방글라데시에 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외교부는 앞으로 또다시 북한 외교관이 범죄에 연루되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은 공관 운영비와 본국 상납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에는 파키스탄 주재 북한 외교관 부부가 카라치 길거리에서 허가 없이 술을 팔다 적발됐습니다. 북한 무역참사부 정모서기관과 부인은 카라치의 대규모 주택단지에서 현지인들에게 위스키를 팔다 적발됐습니다. 주류 밀매가 노상에서 이뤄져 수상히 여긴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것입니다. 이들 부부는 당국의 조사를 받은 뒤 외교관 면책특권으로 기소되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어제 오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반 총장은 2년 만에 고국인 한국을 방문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해 한반도 평화 안정과 한국의 국제사회 평화 안정, 개발에 대한 기여 방안 등을 광범위하게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4박 5일간 한국에 머물면서 세계 교육 포럼 등 유엔 관련 행사에도 참석합니다. 북한 엘리트 출신 탈북자가 네덜란드의 대학교에서 북한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김정은 정권의 실체와 북한 사화의 실제 모습을 알리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대남 공작기구인 통일전선부 출신 탈북자인 장진성 씨가 네덜란드의 명문 레이덴 대학에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북한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장 씨는 시인으로 한국의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인 뉴포커스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당에 그러면 어떻게 그 북한에서 그 권력 중심적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그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장 대표는 지난 3월 12일 북한 노동당의 조직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첫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강의는 이어 김 씨 3대 세습 권력 구조와 북한의 감시 체제인 인민반, 북한의 선전 선동 체제, 노동당과 군의 관계 등을 주제로 지금까지 5차례 계속됐습니다. 북한인이 하는 북한학이란 제목으로 진행되는 장 대표의 강의는 오는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학교 측은 장 대표의 모든 강의를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탈북자가 해외 대학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특강을 한 적은 많지만 정규 강의를 맡은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앞서 한국에서 탈북자 출신 1호 박사로 알려진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이 1999년에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초빙 교수를 지냈고 평양사범대학 교수 출신의 탈북자인 김현식 교수가 2003년에 미국 예일대학에서 초빙 교수를 지냈습니다. 레이덴 대학은 올해 초 장 대표를 초빙 교수로 임명하면서 그가 북한 정권의 내부 체제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대학에서 이런 강의가 진행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학의 램코 브레커 한국학 교수는 첫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장 대표의 강의가 북한을 속속들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omplete,
장 대표의 강의가 북한에 대해 완전하면서도 독특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16세기에 설립된 네덜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인 레이덴 대학은 지난 1989년에 한국학과를 개설했습니다. 유럽에서 유일하게 한국학과가 있는 이 대학은 특히 지난해 북한 정권의 통치 원리와 기능을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북한 문제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강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실제 북한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비유하자면 계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노란자위를 보지 못하고 당이라는 이 노란자위를 보지 못하고 이 껍데기만을 보려고 했습니다.
장 대표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통일전선부에서 대남 심리전 업무를 담당하다가 지난 2004년에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한국 입국 후 2010년까지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라는 시로 유명한 장 대표는 미국의 세계적인 출판사인 랜덤하우스를 통해 경애하는 지도자에게의 영문판인 디어 리더를 출판하면서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국을 떠나 한국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탈북자들은 생활에 적응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을 텐데요. 이런 탈북자들의 자립정착을 위한 인간관계 적응 교육이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가시려는들은 가식이 없고요. 솔직하고. 여러분 솔직한 사람 보면은 왠지 편하죠. 예. 네.
토요일 오전 10시 휴식을 취해야 하는 주말 아침인데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세조위 강의실은 약 30여 명의 탈북민들로 붐빕니다. 세조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간관계 적응 교육 현장인데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프로그램은 인간관계 적응 교육을 통해 탈북민들의 자립정착을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담당자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북한 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한 인간관계 적응 교육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북한 이탈주민의 그 어떤 자살률이 다른 어떤 계층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런 교육을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그 사회적인 어떤 약자 그리고 다문화 그런 사회에 있어서 그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더 높여서 자살률을 더 줄임으로써 오히려 궁극적으로 남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실을 가득 메운 탈북민들에게 인간관계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엿보이는데요. 토요일 자유시간을 할애해 인간관계 적응 교육에 참여한 탈북민들은 강의 내내 적극적이고 진지한 모습입니다.
충동적으로 말할 때 자연스럽더라. 그래서 참 두 사람은 자연스러워. 저 편안해. 근데 왠지 예의도 바르고 말도 없어서 사람이 괜찮은 것 같은데 자연스럽지 못해서 불편해. 그렇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여기에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좀 내 스스로 내적으로 변화가 필요할까? 외적으로 변화가 필요할까? 라고 욕구를 받는다면 이미 이 단계에 와 있어요. 격려하지 마세요. 또 자기중심적이 아니고 문제는 문제로 보자.
총 3개월의 교육과정 동안 5명의 전문 강사가 단계별로 주제에 맞는 강의를 펼치는데요. 마음빛 심리상담센터의 윤정화 박사는 인간의 욕구 그리고 발달의 사이클이라는 주제로 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의 욕구 이론을 소개했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함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윤정화 박사의 얘기입니다.
오늘 교육은 이제 인간의 욕구와 인간이 살아가면서 발달 단계가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발달 단계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를 좀 가졌으면 하는 거고요. 앞으로 교육들은 이들이 심리 내적인 어떠한 아픔들이 있고 또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상담 프로그램이 있어요. 가족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 사람들이 또 깊이 들어와서 치유되고 성장되는 과정의 프로그램 교육 과정이에요. 이 사람들이 많은 외로움이나 소외감 또는 트라우마로 인해서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한 것에서 자기의 어떠한 자아 존중감 또 스스로에 대한 존엄성 또한 사랑을 받는 것과 사랑을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충족이 되기를 원하죠.
탈북민들은 한국에 정착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게 되는 일이 많고 이런 점 때문에 인간관계를 시작하기도 전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날 강의 내용 중에 감사하는 생각을 늘 갖는 것이 인간관계를 수월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라는데 모든 교육생이 공감했는데요. 교육생들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앞으로 더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마음을 다졌습니다.
강의가 너무 공감되는 게 사회적인 그 부분에서 다른 사람이 그런 나쁜 모습을 서로 받아들이고 나도 좋게 보고 이 긍정적인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처음에 금방 왔을 때 성격적인 부분에서 문화가 좀 다르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좀 어려움이 많았죠. 공격적으로 누구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구나 뭐 이런 부분에서 공격적으로 좀 대응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부모 형제도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거 또 이렇게 다 조직을 해주고 하니까 솔직히 외로움도 일대 많이 달래지고요.
사람마다 다 인간관계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이사처럼 뭐 자아실현 욕구 이거를 배우면서 또 다른 어떤 저희 자아의 욕구를 많이 느끼고 가는 것 같습니다. 배움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남을 존중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나 자신도 남이 존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실감 있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또는 충동적으로 말할 때 자연스럽더라. 그래서 아 참 두 사람은 자연스러워서 편안해. 근데 왠지 예의도 바르고 말도 없어서 사람이 괜찮은 것 같은데 자연스럽지 못해서 불편해. 그렇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여기에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좀 내 스스로 내적으로 변화가 필요할까? 외적으로 변화가 필요할까? 라고 욕구를 받는 다음에 이미 이 단계에 와 있어요. 격려하지 마세요. 또 자기중심적이 아니고 문제는 문제로 보더라. 내 식으로 모든 걸 판단해서 옳다 그러다 하지 않더라.
윤정화 강사는 교육생들에게 항상 자신의 선택에 대해 그리고 처한 상황에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세조위의 인간관계 적응 교육은 올 한 해 내내 3개월 단위로 진행되는데요. 4월에 시작한 이번 교육은 오는 6월까지 이어집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인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 이라크 주요 도시 라마디를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멘에서 한시적 휴전이 끝나자 사우디 주도 연합군의 공습이 재개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에서 두 나라의 협력을 강조했지만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드러났습니다.
예, 그럼 먼저 이라크로 가볼까요?
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 주말 이라크 도시 라마디의 상당 부분을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마디는 안바르주의 주도고요.
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서쪽으로 12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요충지입니다. ISIL은 주말에 라마디의 병력을 집중시키면서 라마디를 방어하던 이라크 친정부 병력과 치열한 교전을 벌였는데요. 자살 폭탄 공격으로 이라크군에 타격을 입혔고 또 라마디 상당 부분을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정부 청사에도 검은 ISIL 깃발이 걸린 것으로 목격됐습니다.
네,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의 공습 등으로 최근에 ISIL의 위세가 많이 이제 위축됐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었는데 다시 이 ISIL이 반전 양상을 보이는 것 같군요.
네, ISIL은 라마디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데요.
예.
미국은 라마디의 상황이 유동적이고 또 큰 그림에서는 ISIL이 수세에 몰리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병력이 재투입되면은 라마디를 다시 탈환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ISIL은 수세에 몰리고 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ISIL이 라마디를 장악한 뒤에 라마디에 대한 연합군의 공습이 강화됐고요.
네.
이라크 정부군의 ISIL 대응 군사작전을 지원해온 시아파 민병대도 라마디에 대한 공세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 ISIL이 라마디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고요?
네, 안바르 주정부 대변인이 밝힌 건데요. 라마디에서 군인과 민간인 500명이 숨졌다는 겁니다. ISIL은 그동안 이라크에서 도시를 장악한 뒤에 군인과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었습니다.
예.
안바르 주 대변인은 라마디에서 교전을 피해서 8천 명 이상의 주민이 탈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지 않을까 좀 우려도 되는데, 예, 마침 연합군도 이 라마디에서 ISIL에 대한 공습을 강화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이라크군의 공습 지원 요청에 따라서 라마디 주변에서 주말 동안 19차례의 공습 작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군 측은 17일 17차례 공습으로 ISIL의 전술부대와 재보급시설, 또 중화기와 전투용 차량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시아파 민병대에 라마디 투입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정부군은 순위파 지역인 라마디에서 종파 간 갈등이 고조되는 것을 우려해서 시아파 민병대 지원을 받는 것을 주저해왔는데요. ISIL이 라마디를 장악하면서 이라크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겁니다.
네, 지구촌 오늘 주말에 일어난 ISIL 관련 소식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미군 특수부대가 시리아에 직접 들어가서 ISIL 고위 지도자를 사살하고 또 그의 아내를 상포했다는 미군 발표가 있었죠?
네, 지난 16일 미 국방부 발표인데요. 미군 특수부대 델타포스가 시리아 동부 알 아무르에서 아부 샤프로 알려진 튀니지 출신 고위 지도자, 또 역시 ISIL 활동에 가담했던 그의 아내를 생포하기 위한 작전을 벌였는데요. 아부 샤프는 다른 ISIL 대원 10명과 함께 사살됐고요.
예.
부인만 생포됐습니다. 또 이들에게 붙잡혀 있던 야디지족 여성을 구출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델타포스 부대원들은 헬기와 또 수직 이착륙기로 작전을 수행했는데요. 미군 피해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작전을 상당히 빠르게 공개하고 중요한 성과로 밝히고 있습니다.
예, 미군 특수부대를 직접 투입할 정도로 이 아부샤프가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인물입니까?
사실 이번에 미 국방부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많이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현상금을 건 ISIL 고위급 10명에도 들어있지 않았고요. 하지만 ISIL의 불법 석유 수출을 담당하면서 재정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예.
생포된 부인도 ISIL의 테러 공격과 또 납치한 여성들의 인신매매 활동에 가담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ISIL에 돈줄을 좀 줘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기습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번에 투입된 그 미군 델타포스 어떤 부대인가요?
델타포스는 미군에서도 최정예 부대로 요인 암살이나 인질 구출 같은 가장 어려운 임무를 수행합니다.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했던 해군 특전단 네이비 실과 함께 대표적인 미군 특수부대입니다. 델타포스는 합동 특수전사령부 예하 부대로 정확한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요.
예.
800명에서 100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70년대 후반 발족했고요. 이라크전과 걸프전, 보스니아 내전, 또 아프간 전쟁에서 특수 임무를 수행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동안 델타포스를 주제로 한 영화도 여러 편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ISIL이 시리아를 장악한 뒤에 미군이 델타포스를 투입한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해에도 미국인 인질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에 투입됐었는데요. 그때는 인질이 이미 다른 장소로 옮겨져 있어서 구출에는 실패했고요. 대신 ISIL 대원들만 사살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중동 관련 소식인데요. 내전 중인 예멘, 지난주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 닷새 간의 한시적인 휴전에 돌입했었는데 이제 휴전이 끝났다고요?
네, 17일 휴전이 끝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은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상에서도 새로운 교전이 벌어졌는데요. 예멘에서는 시아파 후티 반군이 수도 사나를 장악하고 수니파 정부의 마지막 거점인 남부도시 아덴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멘 대통령은 사우디로 피신했고요. 사우디는 예멘 정부의 요청으로 지난 3월부터 예멘 내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이웃 나라로 피신할 정도로 상황이 계속해서 이제 악화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유엔에서는 이번 휴전을 이어가겠다 그런 의지를 밝혔었는데 쉽지 않은가 보네요.
네, 사우디 리야드에서는 예멘 정치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내전 사태 정치 해법이 논의가 됐는데
예.
여기에도 후티 반군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후티 반군도 이번 회의에 초청을 받았지만은 사우디가 아닌 중립국에서 회의가 열려야 한다면서 거부했습니다.
네, 그럼 회의에서는 어떤 해법들이 나왔습니까?
해법보다는 서로를 비난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사우디로 피신 중인 예멘 외무장관은 후티 반군이 휴전 기간에도 약속을 어기고 무력 행위를 계속했기 때문에 휴전이 연장되지 못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후티 반군 측도 그동안 예멘 정부군과 연합군이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유엔 예멘 특사는 모든 당사자들이 안전한 인도적 지원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예멘 정부도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 항구와 공항은 공습 목표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반도 시각 새벽 4시 50분 45초를 막 지났습니다. 이번에 아시아로 가보죠. 앞서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한국 방문 소식 자세히 전해드렸는데 한국에 가기 전에 먼저 주말에 중국을 들렸습니다. 케리 장관의 중국 방문 결산을 좀 해볼까요?
네, 케리 장관이 17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또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을 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고위 당국자들은 두 나라 관계가 안정적이라고 평가를 했지만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이제 미국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9월에 워싱턴에 올 예정인데요. 시 주석은 이번에 케리 장관과 만났을 때도 미국 방문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함께 협력해서 두 나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케리 장관도 이번 중국 방문에 앞서서 핵심적인 현안과 또 시 주석의 미국 방문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네, 방중 결과가 꼭 다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도 드러났다고요.
네, 케리 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이 회담을 끝낸 다음에 공동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예.
남중국해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남중국해는 중국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필리핀과 베트남 이런 주변국들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에 인공섬을 조성하고 또 활주로와 부두시설까지 건설을 했는데 주변국들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죠.
네.
케리 장관은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이런 그 인공섬 건설에 우려를 표했고 또 영내 긴장 완화와 외교적 신뢰를 증진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도록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 미국 측에서 우려를 밝혔는데 왕 부장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중국은 주변국들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요. 인공섬 건설은 중국의 주권 범위에 있는 것이고 또 국가 주권과 영토 안정을 수호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기자회견장에 나란히 서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의견 대립을 보인 건데 왕 부장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의 견해에 차이가 있지만 평화와 안정 유지를 원하고 또 항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그런 그 같은 부분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 최근에 미국에서는 미군이 남중국해에서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군함과 군용기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관심을 끌었었는데 중국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언급이 좀 있었습니까?
케리 장관 또 왕이 부장 모두 그 보도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전반적인 미국과 중국의 협력 관계에 대해서 생산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예.
특히 이란 핵 협상 같은 국제 문제에서 양국의 긍정적인 협력 관계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남중국해 소식 한 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일부 해역에서 어업금지 조치를 시행하면서 주변국들의 반발이 계속 거세다고요?
네, 중국은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해역에 한시적인 어업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기간은 지난 16일부터 8월 1일까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파라셀 군도는 중국이 실질 지배를 하고는 있지만 예. 베트남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곳입니다. 베트남 매체들이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를 보도하고 있고요. 베트남 외교부도 중국의 일방적인 어업 금지 조치는 국제법 위반이고 또 베트남의 영유권을 침범하는 것이라면서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좀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남중국해 대부분이 자국 영해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도 중국 정부로서는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예.
어업 금지 조치는 해양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중국의 정당한 행위다. 중국이 국제적 책임과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좀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 등 주변국들은 좀 국제법이 적용돼야 된다. 이런 또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런 양상인데 중국과 베트남 사이의 그 영유권 갈등은 지난해에도 발생해서 긴장이 크게 고조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중국이 파라셀 군도 부근 해역에서 베트남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
원유 시추 작업을 강행했죠. 그래서 긴장이 고조됐는데요. 중국 선박과 베트남 선박 간의 충돌로 인명 피해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여기에 분노해서 반중 시위가 벌어졌고요. 또 시위대가 현지 중국 업체 공장을 공격한 폭력 사태로 번지면서 중국인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예, 끝으로 간단히 그 일본에 배치된 미국 항공모함 관련 소식 알아보죠.
네, 태평양에 배치된 미 7함대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임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귀환합니다. 조지 워싱턴호는 지난 7년 동안 일본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경계 활동을 펴왔는데요. 18일 일본을 떠나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이날 항구에는 미군 관계자 또 가족 모두 200여 명이 나와서 조지 워싱턴호의 출항을 배웅했습니다.
네, 조지 워싱턴호는 이제 퇴역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 공백은 누가 메웁니까?
네,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이르면 올 가을에 교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또 일본 근해에는 오는 2017년까지 이지스함 3척이 추가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현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오늘의 북한 날씨 보겠습니다. 화요일인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전에 중부지방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북부지방은 밤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특히 천둥과 번개와 함께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내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오늘 서해안에 약하게 남아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하지만 북부지방은 어제보다 더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역시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1m, 먼바다는 1.5m까지 일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평양은 오늘 오전 구름 많다가 오후엔 구름만 조금 끼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3도, 낮 최고 26도. 신의주는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 낮 최고 22도. 해주와 개성은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엔 구름만 조금 끼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기온 13도, 낮 최고 23도. 개성은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기온 18도에 머물겠습니다. 함경도 보겠습니다. 청진은 오늘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12도. 함흥은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25도. 강원도 원산 역시 오늘 구름 많다가 오후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28도. 량강도 해산은 종일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16도 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오늘의 북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뉴스광장 임시진행의 김영곤이었습니다. 오늘도 희망 가운데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